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맞대고 만날 수는 없지만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도 저와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인입니다.
디브가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도 늘 북조선 신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북조선 신자들에게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네, 저희 아버님의 원래 고향이 평양이셨어요. 그래서 즐겨 부르셨던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두만강은 북조선과 중국, 러시아를 구분하는 강이지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없고 다만 철교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언제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쫓겨다니느라고 조선을 떠나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떠나가야 했던 사람들은 두만강을 멀리서 보기만 했을 텐데요. 얼마나 그 강들을 넘어서 고향으로 가고 싶으셨을까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늘 말씀에도 요단강을 건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조선을 떠나느라 강을 건너야 했던 우리 선조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강을 건너는 것이었으니까 기대도 되고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진격할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배워주셨던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실현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 계획은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약속하신 땅에 돌려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자손들을 양육하고 자신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이것은 곧 요셉의 유언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하면서 온갖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에 떠올린 것이 가나안 땅으로의 기한이었어요.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았는지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 요셉의 유언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킵니다.
400년 전에 조상의 유언을 잊지 않고 지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더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노예 생활을 하느라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 쓰러져서 오래전 선조의 일들을 생각할 새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유언을 지킬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또 그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면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겠죠.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어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마도 요셉은 하늘에서 모세가 자기의 뼈들을 챙겨서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가 라합의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취해야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라합의 고백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무척 신중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 계속 하나님께 확인을 받으면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과 지금이 중복전쟁을 할 때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움직였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다른 이스라엘의 지도자와는 달리 그의 자손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이며 눈의 아들이라는 것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게요. 저도 무척 그 부분이 궁금하긴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아무래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것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나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지를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끄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욱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요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 요단강 바로 앞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 이동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기 40장 20절에서는 언약궤 안에 증거판을 넣어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여기서 증거판을 궤 속에 넣은 그는요. 모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 준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 앞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막막했을 테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맞아요. 구약시대에는 정결의식 혹은 성결의식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믿음 하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가 떠오르네요.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의 본은 예수님이지만 조지 뮬러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의 용사잖아요.
네, 맞아요.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고아원을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죠.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드는 돈은 상당히 많거든요.
조지 뮬러가 돈이 많아서 운영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아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경험하게 해주라고 말씀하셔서 운영하게 되었지요.
네, 조지 뮬러는 필요한 돈은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사용했답니다. 하루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조지 뮬러를 찾아와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점심은 만들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식사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지 뮬러는 걱정하지 말고 식사 준비를 하라고 평소와 똑같이 침착한 모습으로 요리사에게 말했어요. 요리사는 그 말을 듣고 밥상 위에 음식을 담을 접시와 코프, 숟가락과 젓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이 요리사의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식사 준비를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식사 시간 15분 전이 되었어요. 요리사는 또다시 조지 뮬러에게 물어보았어요.
조지 뮬러 선생님, 식사 시간 15분 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요리사는 식당으로 돌아갔고 조지 밀러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마친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하게 해주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선생님, 이제 식사 시간 5분 전입니다.
조지 밀러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요리사는 마음이 급해지고 답답해졌어요.
아니 선생님, 이제 식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빵빵하고 울리고 있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나가서 문을 열어주세요.
요리사는 조지밀러의 말에 의아했지만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고아원 문 앞에는 커다란 자동차가 서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음식이 가득하게 실려 있었어요. 식품 공장에서 고아원에 나눠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식품들을 가져온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고아원 아이들은 식사를 단 1분도 늦지 않게 먹을 수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조지 밀러는 말했습니다.
요리사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요단강 앞에 도착하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앞서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오늘부터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여줄 거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될 거란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노아도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할 거란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홍해를 가르셨던 일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닷물 위에 들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홍해가 먼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걷는 것처럼 마른 땅을 밟으면서 홍해를 건넜지요.
그런데 이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었어요. 이미 홍해를 건너봤던 어른 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때와 지금의 상황도 달랐어요. 그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달리 요단 강물에 먼저 발을 담그면서 강 안으로 들어가 서 있어야만 강물이 멈출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 일은 정말로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때가 4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유월절을 치렀는데 이 시기는 보통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4월쯤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맥을 거둔다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는 요단강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이 불어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리는 밀을 추수할 때보다 두 달 정도 빠르게 추수하는데 보통 4월에 추수를 해요. 요단 강물은 헐몬산에 겨울 동안 쌓였던 눈이 녹아 요단으로 흘러내리면서 강물이 넘치는 것이거든요.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사해까지 흐르고 강의 여기저기에 소용돌이와 급류가 흐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물이 넘칠 때는 깊이가 3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깊이에서 물이 빠르게 흐르는 강물에 어느 누구도 쉽게 발을 담글 수가 없죠.
누구든지 급류가 흐르는 강물에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거예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보리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계시니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시네요. 직접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 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의 첫 세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새 세대들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 백성들에게 맞는 지도자는 모세였고요. 지금의 새 세대에게 필요했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발이 강물에 잠기자마자 물이 바로 끊어졌다는 것이었어요.
북조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조선에서는 계곡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면 물살이 빠른 계곡은 금방 넘쳐서 사람이 떠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빠른 물살에 물의 양도 많아진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설사 나의 목숨이 위험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겠죠.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홍해에서 그랬던 것처럼 요단 강물도 곧바로 멈췄어요. 그리고 강물이 벽처럼 세워져서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었죠.
그렇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한가운데 생긴 마른 땅 위에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걸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라고 하셨어요.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요단강 바닥에서 취한 돌은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아주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들이 잊히지 않고 전달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려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할 의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 배워줄 수 있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신방가족 여러분. 우리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방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방예배하면서 말씀 참 많이 나눴는데 제가 두 분 궁금한 게 생겼어요. 두 분은 예수님은 어떤 계기로 믿게 됐어요?
저는 남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믿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2016년도쯤에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하면서 그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고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었네요. 미수자매님은요?
저는 그 남조선에 왔을 때 그 북조선에 오신 분들을 위한 문화 교육이 있었거든요.
오.
그때 우연히 목사님을 뵈면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우리 예언자매님은 복음, 그리고 우리 미수자매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또 예수님 믿게 됐군요.
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신방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잠든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범죄를 하면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고 축복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북조선과 남조선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세요.
아멘.
북조선과 남조선의 정세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결국 하나님만이 답이시며 우리 모두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겸손하고 겸비하여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모세와 같이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그 일에 우리 신방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5장. 로마서 5장의 말씀 5절부터 11절 말씀 미수자매님, 예언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의 능력,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2025년, 2025년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 의미가 있는 한 해예요.
기독교 역사에 의미가 있다니 듣기만 해도 좋긴 한데요.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 땅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140주년이 돼요. 조금 지나긴 했지만 지난 1885년 4월 5일 기독교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이렇게 두 분이 배를 타고 인천항에 같이 도착해요.
그러니까 올해가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증거된 지 140주년이 되는 해군요.
맞아요.
그날로부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이제 140년의 세월이 흘러온 것이군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씨앗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복음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씨앗과 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돌밭에 던져진 씨앗도 있고 뭐 가시밭에 던져진 씨앗도 있고 뭐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있잖아요. 140년 전에 우리 민족의 땅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세 개가 다 합쳐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군요. 지금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생각해보면 씨앗이 과연 심겨지기는 할까? 거기서 싸게 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척박한 땅이었군요.
너무나게 잘 얘기해 줬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쇄국 정책을 내고 있잖아요. 홍선 대원군이. 그 쇄국 정책은요.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맞아요.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네. 서양의 학문이라든지 서양의 어떤 정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정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자유롭게 복음이 증거될 수 없게 했어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사카스 쓰고 얼굴을 가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로 장례 때는 안 잡으니까 장례식을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고 신분이 나뉘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언자매님이 진짜 이야기 잘해줬어요. 그런데 복음의 정신은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문화였던 거예요.
정말 우리 조선은 척박하고 또 척박한 땅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장벽이 정말 높았을 것 같아요.
생김새도 전혀 다르잖아요. 서양인 선교사님들을 보면 조선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희한하게 생겼다고 놀리고 서양 귀신이라며 조롱했다고 들었어요.
더 나가서는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다면 아무도 이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겠네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황에다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척박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것이 140년 전에 우리 조선의 상황이었네요.
이것이 돌밭 같고 가시가 너무 많아서 또 단단하여지 굳어져 있었던 우리 조선의 밭의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 상황이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것이 140년 전 우리 조선의 모습이었군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쓰거든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을 만날 수가 없고 남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140주년이 지나고 지금 남조선을 보면 이 복음의 씨앗이 아주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조선의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잖아요.
세계교회를 주도하는 교회가 됐고 확률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 가서 많은 신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일들을 가장 앞에서 감당하는 곳이 남조선의 교회라고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열매를 가만히 보게 될 때에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 땅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렇죠. 오늘도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의 능력 세 가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요. 희망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희망을 주는 복음의 능력은 복음 안에서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소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4절 5절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 생명이 곧 빛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비쳤지만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빛이 빛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멘입니다. 빛은 여전히 빛이고 생명은 여전히 생명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처음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140년 전에 우리 조선이 교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촉박한 불모지였던 조선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단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영적인 깊은 내용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안에 생명이 보이는 것이고 그 안에 빛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이 보이고 빛이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 싹이 트는 거죠. 그게 희망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희망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 저도요.
저도 어둠 가운데 많이 있어봐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살아내게 만드는 힘이 되잖아요.
미수자매님 너무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140년의 역사를 봐요. 우리 조선의 역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에도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뭐 구구절절 다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니까 또 뭐가 있었어요? 형제끼리 싸우는 동적상병이 뭐 이 전쟁,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네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만들고 버틸 수 있게 만든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희망이었어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지금 상황이 어둡고 깜깜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신자님들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북조선 신자들의 희망이십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씀이죠?
네.
복음을 통해 얻게 된 희망은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되니까요.
아멘입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변화를 향하여서 도전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약혼자하고 결혼할 대상하고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대화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중요한 순간을 앞뒀으니 중요한 대화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난 이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약혼자가 묻더래요. 그 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모른다고 하니 그럼 그 땅에 가면 병원은 있느냐? 모른다고 하니까 학교는 있느냐? 모른다. 그럼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 그것도 잘 모른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와, 약혼자가 엄청 답답하게 느껴졌겠네요. 그래서 약혼자가 뭐라고 했대요?
답답하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물었더니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나는 그 땅에 복음을 모르는 1천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다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완전 감동이에요.
정말요.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서 조선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1천만 명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네요.
목사님,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이 없으면 왜 불쌍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복음이 없으면 희망 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복음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을 찾아온 선교사님들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잘 될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낯선 나라잖아요.
두 분이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항에 도착하면서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굴레를 끊으시어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소서.
와, 정말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동입니다. 진정한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와 빛을 얻는 축복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을 밟으신 거네요.
그러면서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심는 사역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 그거 하나를 가지고 복음을 심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왔을 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많은 일들을 수도 없이 했다는 거죠.
우리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사회, 의료, 교육 등의 여러 영역까지 변화시키시는 그런 기반을 세웠군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고요.
아멘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미소자매, 예언자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의 세 번째 능력은 하나됨을 이루는 능력이에요.
아멘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로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어요. 한 새 사람을 입은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를 적대시하고 대화도 하면 안 돼요.
아니, 말을 섞으면 안 된다고요? 결혼을 할 수도 없고요? 서로를 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수천 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나라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복음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네요. 바라기는 우리 북조선과 남조선에도 그런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해봅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북조선과 남조선을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에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정말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됐다는 것도 정말 놀랍잖아요. 이건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전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예언자매님이 선포해 주실래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네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고요, 우리 북조선과 남조선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란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됨과 화해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셨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도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남조선과 북조선도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서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복음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요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복음이 빛이고 생명이다라는 아멘. 말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왔고요. 네. 저는 북조선의 그 어둠에 빛 없는 어둠 땅 가운데서 살아봤잖아요.
네.
근데 그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네. 이 땅으로 빛의 땅으로 불러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동하고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 북한 땅이 그냥 불쌍하고 이런 땅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저 북조선 땅에 지금 복음이 있잖아요. 네. 그 복음의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불쌍해 보이지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더욱더 북조선과 우리 남조선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앞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제가 더욱더 기도를 해야겠다는 네.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언자매님 고백할 때 아까 말씀 가운데 나왔던 그 기도가 생각났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죽음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 얼검의 굴레를 끊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이 놀라운 일이 우리 북조선 땅 가운데 일어나길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미소자매님 나누실래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이 기억에 네. 많이 남았었는데요.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복음을 들어도 가끔 쉽게 넘기는 그냥 이렇게 읽거나 그렇게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복음을 듣고 가슴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저에게 복음이 닿았을 때 이런 진정한 의미를 잘 알고 그런 희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이런 복음을 통해 힘을 얻고 잘 살아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제가 또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내분께서도 그 자녀들을 다 선교사님으로 키우셨다라고 네. 들었었습니다. 이런 희생을 지른 이런 복음 이것을 제가 잘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140년 전에 황무하고 황폐한 우리 한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희망과 또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 적대시 여겼던 북조선과 남조선의 화해와 일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 우리 민족의 이미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 아버지 그들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적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되시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 예배에 함께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생명 있게 하시고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